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한국의 정치적 긴장 상황을 다룬 기사부터 또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 그리고 국제 외교의 아슬아슬한 현실까지. 언뜻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저희의 목표는 이 점들을 이어서 당신에게 더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각각의 기사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걸 한데 모아놓고 보면 우리 시대의 어떤, 뭐랄까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거든요. 오늘은 이 정보의 조각들 뒤에 숨은 권력의 이동,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해요. 당신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끝나지 않은 여진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부터 시작해 보죠. 최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말 거센데요. 보내주신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12월 4일을 주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주권위원회라는 상설 기구를 만들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고 해요. 아직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논평이 제기하는 질문이 아주 흥미로워요. 왜 하필 12월 4일일까요? 물론 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날이긴 하지만 논평은 진짜 중요한 날은 바로 그 전날인 12월 3일이었다고 지적해요.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의 진음을 온몸으로 막아선 그야말로 주권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된 날이라는 거죠.
아,
상징적인 날짜를 두고도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행동이 있었던 날과 결과가 나온 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문제군요. 그런데 국민주권위원회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평의 핵심이에요. 취지는 정말 좋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상설기구라뇨. 하지만 논평은 아주 현대적인 위험성을 경고해요. 만약 이 위원회의 수기 과정이 정교한 AI 여론조작에 의해 오염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죠.
아, 여론 조작이요.
네. 선의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술 시대의 딜레마를 짚어내고 있어요.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 요구와 그 안에 숨은 미래적 위험이라니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사법부 내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KBC 뉴스 기사를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논의됐는데 반응이 아주 차가웠다고요.
네, 바로 여기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관들은 이 법안들을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여당의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 법관들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일에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걸까요? 단순히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논평은 이 상황을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어요. 법관들이 내란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저항하는 모습이 마치 그들만의 성을 지키려는 사법부 쿠데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격한 시각까지 소개하고 있죠.
사법부 쿠데타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국민의 눈에는 정의의 실현으로 보이는 일이 법관의 눈에는 정치적 외압으로 비치는 이 극명한 시각 차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지점 중 하나인 셈이에요. 시민 권력과 기존 제도 권력 간의 힘겨루기가 아주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의 사법 권력이 그 독립성을 방어하려 하고, 이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정말 치열하네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개념이 인간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다음 자료 묶음은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국내 정치라는 현실의 싸움에서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주제 전환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결국, 누가 통제권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기서도 똑같이 유효하거든요.
아이뉴스 24와 조선비즈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이 큰 화제였어요.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AI를 전기나 수도처럼 당연하게 쓰는 AI 기본사회라는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요. 아주 희망찬 미래상이죠.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손정희 회장은 찬물을 기원다 못해 얼음물을 쏟아부은 셈이죠. 그는 AI를 넘어선 ASI, 즉 인간의 지능을 모든 면에서 초월하는 초인공지능 시대가 10년 안에 온다고 단언했어요. 이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제기한 AI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일축해 보였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비유였어요. ASI 시대의 인간은 금붕어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요. 어항 속 금붕어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ASI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할 거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섬뜩했어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의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요. 이 금붕어 비유가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우리를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논평에서는 이 비유를 영화 매트릭스에 빗대어 설명해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가상현실에 가둬버리는 그런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공포.
아, 매트릭스요?
네. 하지만 논평은 단순히 공포에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이런 기술 비관론에 빠져서 AI 개발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뒤처져서 누군가가 만든 매트릭스에 갇히게 될 거라는 역설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요? 무섭다고 피할 수도 없고 무작정 따라가자니 금붕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Sovereign AI, Sovereign AI예요. 주권 AI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강력한 AI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AI?
네. 구글이나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이 만든 AI에 모든 걸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국방, 경제, 사회 시스템 전체가 그들의 우선순위나 정치적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죠. Sovereign AI는 바로 그런 미래에 맞서기 위한 기술적 독립선언인 셈이에요.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AI를 만들자는 거군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을 따라잡는다는 게 말이에요. 자칫하면 AI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세상이 나뉘는 새로운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게 지금 전 세계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금붕어 발언이 중요한 거예요. 정부의 AI 기본사회 같은 장밋빛 청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어떤 실존적 위기 앞에 서 있는지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별개로 당신을 포함한 우리 각자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만으로도 그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봐요.
AI 기술 격차가 만들어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이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이 보내주신 국제 외교 관련 기사들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야를 국제 무대로 넓혀보죠.
네. AI가 만들어낼 미래의 권력 지형도와 현재의 지정학적 권력 다툼이 어떻게 닮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르몽드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뉴욕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조렘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인이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는데도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힘이 더 센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국제법을 집행하려는 국제기구와 그걸 거부하는 한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그를 체포하겠다는 도시의 시장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나요?
기사와 논평 모두 네타냐후 총리가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분석해요.
100%요?
네. 이론적으로는 뉴욕시 경찰이 움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위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스라엘 지지 기조를 생각하면 연방정부가 나서서라도 그의 신변을 보호하고 방문을 보장할 거예요.
결국 국제법의 권위나 한 도시의 의지보다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이 사건은 국제법이라는 규칙과 강대국의 힘이 충돌할 때 아직은 힘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모두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우리의 동맹은 국제법 위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힘을 아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사례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좀 다른 종류의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어요. 산케이 신문 기사를 보면 외무성 웹사이트에 총리 참수라는 끔찍하고 과격한 표현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3주가 지나도록 외무장관이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 없이 다른 글을 리포스트만 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건은 배경을 함께 봐야 해요. 논평은 이 사건이 타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자극받은 중국 측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해요. 총리가 대만에 유사시가 생기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강경 발언을 했고 이게 중국을 자극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가 아니라 외교적 갈등이 나온 결과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이에요. 기사와 논평은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일본 정부의 미숙한 위기관리 능력을 지적해요. 이런 침묵과 책임 회피가 오히려 외교적 긴장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논평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언은 과연 어떤 의도였을까? 정말로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파병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국내의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
그 의도에 따라 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국내 정치부터 최첨단 기술, 그리고 국제 외교까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역시 권력의 이동과 재편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키워드로 수렴되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적 권력을 국민이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사법부가 견제할 것인가, 초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인간이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금붕어로 전락하며 권력을 넘겨줄 것인가,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국제법이라는 규범적 권력과 강대국의 물리적 권력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전부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누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논평들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들이 나왔잖아요. 국내 정치 논평에서는 현 상황을 보며 프랑스 혁명이 떠오른다고 했고 AI 논평에서는 영화 매트릭스를 언급했죠.
아, 맞아요. 둘 다 엄청난 변화를 다룬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두 이야기 모두 기존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권력과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거대한 변화의 여러 단면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국내 정치에서는 낡은 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권력의 도전이, 기술 분야에서는 인간이라는 종의 권력에 대한 초지능의 도전이, 국제관계에서는 기존 강대국 중심 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 정말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이 깊은 대화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의 조각들을 맞춰볼 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혁명의 끝에서 당신과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